예,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논증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주에는 주권자가 계시고 진짜 주인이 계시고 실제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이 따로 있다. 우리는 통제를 할 수 있을 통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주인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닌데 마치 우리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중심인 그런 삶을 살면 고달픔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진짜 주권자가 계시다는 것, 실제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주권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최선의 길이다. 현명한 최선의 길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 주권자께서, 이 전능자께서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로부터 뭔가를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오늘 제목은 나는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어떤 것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5장 4절부터 40절부터 41절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여기서 이제 때렸다는 것은 채찍질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 체포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채찍을 맞고 그 실게 두들겨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풀려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 때문에 기뻐하며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기뻐할 일은 아니거든요. 채찍을 맞아서 등에 살갗이 많이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깊이 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욱신거리고 손만 닿아도 굉장히 쓰라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고 해요. 이분들은 이 순간에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선택한 기쁨은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죠. 기쁨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외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바울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바울이 알면 시샘이 나가지고 바울이 괴롭겠지, 바울이 힘들어하겠지,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또 한 부류는 그게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선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선택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선포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건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 보면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죠.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많이 채찍질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뭔가 죄를 범하거나 뭐 부당한 일을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억울한 일로 이렇게 채찍에 맞고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선택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이걸로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없더라도 이걸로 기뻐하겠다, 이것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런 선택의 문제는 선하신 주권자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자질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지지난주일에 제가 지지난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그때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작년 주일학교 인도만 하고 대예배도 못 드리고 바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세종시로 바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보니까 차 키를 잃어버린 겁니다. 차에 스마트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고 시간은 급하고 그래서 일단 차 문을 열어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차 문이 열려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시동을 걸어보니까 또 시동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방 안에 있든지 옷 안에 있든지 의자 밑에 있든지 간에 차 키가 차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 스마트 키가. 그래서 옳거니 내가 휴게소에 가서 거기서 그 편안한 데 대놓고 다 뒤져서 찾아야지. 그렇게 하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있을까? 아니지, 있어야지, 없으면 시동이 걸릴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요 앞에 가서 주유소를 잠깐 들렸는데 일부러 주유소에 가서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고 다시 시동을 걸어봤어요. 역시 걸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 키가 차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산 행복 휴게소 한 1시간 정도 달린 다음에 오산 행복 휴게소 가가지고 차를 딱 채우고 시동을 끄고 가서 옥수수 하나를 사 먹고 차에 와서 이제 그 시동을 켜서 에어컨을 틀고 이제 다 뒤지려고 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주유소에서 분명히 내가 시험해서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차 키가 안에 없었다면 시동이 걸리지 말았어야 되고 차 키가 안에 있다면 시동이 안 걸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 머리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꼭 마치 뭐 천사가 와서 장난친 것 같고 귀신이 고칼로리시라 그러잖아요. 딱 그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속으로 곤란한 일은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익숙한데 그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리 육신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그 봐봐, 네가 지금 대예배도 안 드리고 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예전 같으면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찔른다고 이게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정죄감에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올바른 선택을 못해갑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에 제가 지금 여기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걸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제가 전한 대로 제가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아니야, 내 머릿속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일조차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좋은 것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여기 대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말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것에만 내가 몰두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뭐, 아,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보험회사 걸어가지고 긴급출동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실에서는 넣는다고 전화해주고, 우리 동기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대신 그 회의에 참석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장롱 안에 있는 예비키를 우리 집사람이 좀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데 차가 없잖아요, 집사람은. 그러니까 내 남동생, 우리 남동생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남동생은 또 그날따라 또 근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어떡하까 하다가 우리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저 김태영 형제님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좀 태우고 좀 나 와줄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긴급자동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김태형 형제님 차가 무슨 뭐지 그 뭐가 냉각수? 예, 냉각수인가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노란불이 들어와서 이게 카세트 들렀다 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더라. 하여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이제 집사람 태우고 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오산휴게소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을 텐데 또 엉뚱한 데를 갈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하고 거기 또 두 군데 물어본 거예요. 여기가 어느 방향이냐? 아, 여기는 과천 방향이 아니고 동탄 방향이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오산휴게소인데 찍을 때 동탄 방향이라고 찍어야 된다. 과천 방향으로 찍으면 안 돼. 그렇게 여기까지 해주고 이제 그러면 기다리는데 한 시간 반가량을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다리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순서로 뭐 어떤 내용을 먼저 전할 것인가를 좀 정형화시키려고 해오던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맨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나고 저 해도 뭐 마음속에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러 번 전했던 거 그것을 돌아와가지고 막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던 건데, 그날 그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그걸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도착했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그 커피숍 앞으로 오라 그랬는데, 커피 파는데 왔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또 반대 방향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어요. 다시 이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라고 시간이 또 좀 걸리는데, 제가 마지막 그 정리까지 딱 끝내니까 딱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그 긴급출동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와서 전화를 계속 했나 봐. 전화하는 동안에 저는 그러니까 집사람, 남동생, 김태형 형님한테 전화하느라고 계속 전화를 해도 통화 중인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갔어요.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냐고 사람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 와서 결국은 스마트키는 자기 방법이 없다. 그리고서 이제 뭐 그냥 이분도 그냥 가버리고. 근데 이럴 때 있어서 이런 일조차 머릿속을 이해 안 되는 일조차 우리가 주권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분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주장하면 결과는 똑같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죠? 결과는 똑같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썸뿌리를 갖지 않을 수 있고 반감과 적대감과 울분을, 분노를 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는 똑같은데 이 삶이 훨씬 더 현명한 것입니다. 이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깨닫고 몰라서 그렇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탁월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살고 있는 진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주권자 주님입니다. 선하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진이하고 늘 대별시켜서 이것을 잘 기억하면 탁월하고 현명하고 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다른 호주머니, 다른 곳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그분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계산이 같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어떤 남녀가 옆에서 나란히 옆에서 장사를 했는데 맨날 보면 여자 쪽이 잘 돼요. 둘이 친구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왜 체육이만 잘 되고 내는 잘 안 되지. 어?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 그리고 나니까 저쪽이 잘 되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잘 안 팔리고 저쪽은 잘 팔리는데 기분 나쁘지가 않아. 왜 그렇죠? 계산이 같아졌기 때문에, 호주머니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곳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주인이 생겼다는 것은 이 호주머니가, 곳간이, 계산이 같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장사 잘 될 때 남편이 기뻐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쪼갤 수 있겠더라고. 첫째, 아내와 연합해가지고 계산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아내의 기쁨을 기뻐하기로 자기도 모르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마귀가 우리에게 늘 어떤 것을 가지고 속이느냐 하면 주님과 다른 호주머니를 가지라고 자꾸 꼬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다른 호주머니를 가지, 탕자를 자꾸 꼬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너는 다른 계산, 다른 계좌를 하나 만들어. 너 열심히 해봐야 너 아버지 계좌에 들어가잖아. 그치? 너도 네 계좌를 만들어야지. 독립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너 자신의 성취를 이룰 때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야. 이렇게 꼰덕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마찬가지, 이거 가지고 꼰덕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자꾸 주님과 다른 호주머니를 찾도록 우리를 꼬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논증을 했지만 이 그 세상, 그죠? 주님과 다른 호주머니를 찬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죠. 이 세상이라는 종교, 이 세상이라는 국가 안에는 처음부터 그 도달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거는, 이거 하고 나면 그 지점에서 또 다른 걸 원한다니까. 이게 처음부터 도달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에 우리를 묶어놓고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속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가 있어요. 동기 동창. 이 친구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이 머리도 좋고.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한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의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나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머슴의 아들이라고. 친구하고 둘이 똑같이 싸웠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도 늘 나만 나쁜 놈인 거야. 머슴의 아들 주제에 말이야. 이게 마음속에서 너무 울분이 쌓이고, 그거 쌓여가지고, 내가 커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고향 이 일대 땅을 전부 다 사버리겠다.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간에.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 본때를.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나 일을 안 물고 공부를 했던지, 처음에는 서울대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대 의대는 못 가는 바람에 서울대를 그만두고 또 이제 고대를 갔어요. 의대를 가지고 의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잘했는지, 돈을 막 진짜 검은 거. 거기다가 또 아주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돈으로 치면 뭐 말할 것 없이 돈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을 한 것이죠. 이 친구가 고향 땅을 다 샀을까요? 고향 땅을 살려고 보니까 고향 땅을 사서 보여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를 머슴의 아들 주제에 그렇게 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세상을 떠나고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성공한 거 가지고 가서 땅땅거리고 가서 이 과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줄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거의 다 땅을 살 동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거기에 이 기쁨, 이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꼬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친구는 좋은 외제차를 타면서, 낙이 있다면 그 외제차 타고 일 끝나면 이제 일도 그만 접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주 드라이브 하기 좋은 길 달리면서 좋은 음악 듣는 거,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죽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뭐 성취할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여기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이거 하라고 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또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어리석은 기쁨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직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도 어리석은 기쁨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쓰레기를 선택하고 우리 명품 강아지 우리 쿠키가 새끼 때 그 썩은 똥을 좋아했어요. 똥을 먹고 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걔는 그게 좋은 거야. 그것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는 토하고 그냥 질병에 큰 질병에 안 걸리기 다행인데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선택하느냐 나는 뭘 기뻐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얘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거 마귀가 우리를 꼬시는 것에 의하면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뭘 선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우리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팔 하나 다리 하나를 못 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욱신욱신 쑤신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선하신 주권자께서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서 우리에게 주인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좋고 나쁜 것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부모가 두 아이에게 똑같은 서로 시샘할까 싶어가지고 똑같은 선물을 사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게임기를 원했는데 스마트폰을 원했는데 부모는 그 다른 장난감을 사줬거든. 그 둘 다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둘 중에서 한 놈은 마음을 바꿨어요. 가지고 다시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재밌게 그걸 가지고 노는 거야. 똑같은 선물을 사줘도 누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그 이후에 한 며칠 정도는 얘는 행복하게 기쁘게 잘 지내는데 얘는 불만에 차서 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두 번째, 기쁨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죠? 우리 주님이 좋다는 것을 나도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쁨의 종류가 달라진 겁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예전에는 육신이, 우리 내 몸이 기뻐하던 거, 편한 거, 쾌락, 내가 높아지는 거, 확보하는 거, 탐욕, 뭐 이런 것들로 기뻐했는데 다른 것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겠다. 기쁨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아까 두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옛날에는 얘가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요즘에는 또 얘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뭐 설거지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이런 거 애들 싫어하거든. 냄새도 나고. 근데 어느 날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설거지를 해놓고 재활용하고 해놓고 부모는 알지도 못하는데 얘는 다른 기쁨을 선택하기 시작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냄새가 나고 수고가 되고 하더라도 몸이 편한 거 그거 대신에 수고를 하더라도 부모가 기뻐하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것의 의미가 달라졌고 기쁨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이. 아직도 얘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기 전에 내가 가졌던 관심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나 사진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왜? 좋은 것의 의미가 달라지고 또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골몰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관심의 종류가 달라지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넓은 길 속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관심, 그 기쁨이 아니라 다른 관심, 다른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은 우표를 수집하는데 기쁨을 거기에 두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크고 좀 더 화려한 조개를 모으면 막 기뻐해. 우표 수집한 사람은 좀 더 희귀한 자료, 좀 더 옛날 거, 뭐 이런 거 우표를 갖다 발견하면 아, 기뻐해.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두 사람이? 다른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걸 선택한 것이고 이 사람도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로 다르죠? 왜 서로 다르죠? 다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가 마치 이거 나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쭉 내가 나이가 크면 자라면 우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조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제가 배드민턴 레슨을 쭉 해오다가 배드민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기타 레슨을 이제 좀 했는데 배드민턴 레슨 할 때는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아 이제 기타로 딱 전향을 하고 나니까 배드민턴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기타 잘 치는 사람 보면 이제 아, 딱 무지 부러운 거야. 이게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기쁨이 달라지고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배드민턴도 내가 선택했고 기타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부러워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쁨을, 어떤 종류의 기쁨을 선택하고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님의 본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이 뭘 선택했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로 보면 그러므로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여기도 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던 그 많은 정인들 다 이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바보 같은 기쁨을 선택하지 않고 이 뛰어난 기쁨을 선택한 사람이 정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앉아도 되는 분이고 앉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들을 기쁨으로 견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에 자기의 기쁨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의 육신에 주목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끝으로 그 송충이는 솔잎을 먹죠. 누에는 뭘 먹죠? 누에는 뽕잎을 먹죠. 그죠? 누에한테 솔잎 갖다 줘봐야 잘 안 먹죠. 송충이한테 뽕잎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갖다 줘봐야 안 먹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먹던 그 솔잎을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을 먹는, 다른 것을 기뻐하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다른 것을 부러워하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다른 주머니를 차지 않고 한 주머니, 한 곳간, 한 계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이 그 이익을 보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 아닙니까? 앞에서 이 삶을 우리가 오늘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자질의 문제도 아니고 타고난 성품의 문제도 아닙니다. 양심과 이성과 믿음을 사용해서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기쁨, 다른 관심, 다른 만족을 선택하도록 결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